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과 사도행전 5장 3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44, 45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4, 45문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44문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죄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지난주에는 선지자직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제사장직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도 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수많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제사장과 달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자격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했고 사람의 무죄와 연약과 실수를 동정하는 자여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종종 잘못된 믿음의 어떤 유형 가운데 어떤 경우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죄인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따름인데도 이 교리적인 이런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1대1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 있다고 여기는 이상한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주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식을 통해 영혼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직통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죄인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따름인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늘도 이 시대도 여전히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무엇보다 아들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막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쉽고 가볍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느냐. 모두가 신학적 무지와 교리적인 지식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그 공로를 간과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는 오만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영원한 대속의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택이라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적인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딱히 생각해 보아도 뭐 오늘까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내가 남을 해롭게 하거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내 자신이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일 따름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죄인들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영혼에 진실된 감격이 없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열심, 다른 노력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어떤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추악한 것으로 여기고 내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우리는 수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묵상 없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죽일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완성하신 그 완전한 대속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을 그 양자됨의 축복과 이신칭의 변치 않은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어서 45문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으로 왕직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조금 더 다듬어진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일단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내고 그들에게 그가 유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직임자와 법률과 징벌을 주심으로 그의 선택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수여하며 그들의 순종을 포상하고 그들의 범죄할 때 교정하며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 있게 정리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나머지에게 복수함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지금도 그 왕직을 수행하시느냐 이 교리 문답의 내용을 좀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불러내시는 이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라고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즉 자기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발로 이렇게 나와 계신 게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만 호명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통치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느냐, 보편적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회중으로, 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왕으로부터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이 정확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인간이 그 스스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이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기질들이 죄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분연히 깨뜨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어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 그리고 율법과 징벌권, 이 땅의 통치자와 교회의 직분자와 그 다음에 율법과 치리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신다라고 교리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는 왕이나 혹은 재판관이나 혹은 스승이나 혹은 부모라는 직위와 직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는 구약의 사도, 신약의 선지자 이후로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온통 권위를 짓밟아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결코 그렇게 무질서하고 탈권위가 판을 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목사의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위임된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왕직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되면 뭘 따르죠?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들의 생각들을 규합하고 그것을 세력화하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쪼개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학교에서 스승의 말씀도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의 가르침에도 이제는 반기를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당신을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느낌은 다른데 신앙에서 느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건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것은 누구의 말이라도 설령 그게 법이랄지라도 그 법 위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리스도의 왕권이 위임된 권위들에 대해서 교회의 목사나 집에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혹은 국가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이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위임됐다고 믿느냐,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왜 우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인격적으로 자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런 자들이 스승이 되고 심지어 부모님이 되, 날 낳아준 부모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불합리해 보이는 순종의 요구조차도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나 복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신다. 믿고 따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과 존경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비롯된 모든 권위와 그 질서에도 순종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와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고서야 결코 그리스도를 통해 위임된 권위에 복종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언제나 즐겨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드는 자인지를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서 도무지 순종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다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것만 문제냐? 권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권위를 위임해 주었는데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교정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꼰대가 되니까, 꼰대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이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도 가르치는 자들이, 부모님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나 보고, 자녀들 눈치나 보고, 제자들 눈치를 보는, 에?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모두가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만드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일수록 모든 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서 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너는 짓거리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소.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꾸 잔소리하면, 에이, 직장 이런데 여기밖에 없나? 한 일주일 나다 때려쳐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수 타는 거죠. 이게 요즘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입법하는 법안 가운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대되는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죠. 동거인이 가족이랍니다, 이제는. 응? 같이 살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자고 남자 같이 살면 가족이고, 여자고 여자 같이 살면 가족이고, 왜? 나중에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살면 가족이라고 하겠죠, 이제. 곧 머지않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온통 어긋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즐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불능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통제불능의 시대. 제가 다 알아서 사는 시대, 알아서 사는 시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제가 다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게 정치와 치리권을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정신을 쫓아가지 마시고 부디 진리가 말씀하는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왜 신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까?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교회마저도, 성도조차도 이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왕직을 인정하지 않고 그 위임된 권위를 통한 통치를 거부한다면 이제 어디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다 끝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법, 권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꺼이 수용하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불신자와 교제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죠. 교회를 뛰쳐나가요? 방귀를 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심을 통해서 왕직을 수행하신다고 교리문답은 설명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과 하늘에서도 상을 주시고 왕의 통치와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은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징계하시는 걸 통해 여전히 왕직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징계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합니다. 목사에게도 징계가 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 너희는 아비 없는 자식이다 그러면. 응? 그래서 잠언에서 부모의 훈계, 네 어미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도록 오늘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기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시느냐.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움을 당했을 때, 도우심을 입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됐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구나. 그분은 왕으로서 그렇게 지키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필요할 때는 왕이여 지켜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소서 우리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소서 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내몰라라. 그게 무슨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결국 물리쳐 주심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세의 능력으로 오늘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가만히 조용히 그저 편안하게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왕국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 맨날 땡땡이 치고 맨날 상관의 눈을 피해서 그늘에 들어와서 자고 맨날 밥이나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자 이러면 좋은 군사가 됩니까? 아니죠. 좋은 군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그 군인은 어떤 군인이 되죠? 정예 군인이 됩니다. 매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군인이 열심히 병영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그게 군인의 본분이듯이 신자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이 더 연단되고 더 성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우리는 노, 하나님, 저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도 찬탈할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나? 저는 조금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그 왕권을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저는 하나님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지켜줄 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높은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왕이 우리를 지키고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서 굴복시킨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리의 대적 밑에 무릎 꿇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왕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고 내적으로는 어떤 시험과 고난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 왕의 의도가 무엇일까? 왕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고 섭리에 나아가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해도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왕이 우리에게 아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굴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갚으심으로 그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교리문답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끝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버려진 자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보여주는 이 한결같은 악과 강팍함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누구로 규정한다고요? 자기의 원수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죄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준 그 일관된 참남한 태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과 진리를 경멸하는 교만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유기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을 징벌하고 영원토록 그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못 본 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지옥에 던진다는 거는 그냥 협박인 거고,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고, 지옥은 원래 존재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우주 속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응? 성경에 그런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듯이. 주께서는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 이름의 주요. 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그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제3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온다,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이 세워질 것 같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미 9명의 제사장,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9명의 제사장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제사장들이 정결규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규례 필요한 게 뭡니까? 붉은 암소예요. 흰 털이 하나도 나 있으면 제외, 붉은 암소가 될 수 없어요. 뭔가 이상이 있다 역시 붉은 암소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 다시 붉은 암소가 태어나고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걸 까부시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까부셔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 거의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2024년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 벅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든 통치와 그 수단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도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